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신비로운 주님의 계시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훈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지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에게 구정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분별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CGN TV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죽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피할 사람이 없도록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이상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토착민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서 성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가증한 관습을 따르고 있다. 1절 중간에 보면 가증스러운 관습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증스럽다, 가증하다.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현존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 그것을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관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증스럽기 때문에 진멸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고 신접하고 박수, 무당의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자꾸 무당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초혼술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성적 타락에 빠져서 사람들과 온갖 잘못된 역기능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에 관해서는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가증스럽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은 항상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정복이 너무 잔인하다, 또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리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땅을 진멸하신 거예요. 이 가증스러움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가증스럽기 때문에 진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세팅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기 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면 너희도 진멸될 것이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혜만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퐁당해서 이건 특혜가 아니고 특명이다, 스페셜 페이버를 주신 것이냐 스페셜 미션을 주신 것이냐, 이게 특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너희도 세상의 가증스러운 것과 섞이면 너희도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더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면 왜 이렇게 성경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과민한가? 3절 4절,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자, 1절에서 설명한 바로 그 개념입니다. 너희가 가증스러운 것을 받아들여서 진멸의 대상이 될까 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결혼과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도 이방 여인 시포라와 결혼을 했고 요셉도 이방 여인 이집트 사람이죠.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실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거룩한 가정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오늘 1절에 이 관리들이 고발한 것처럼 세상과 스스로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이 좋아서 그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가증스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진멸의 대상이 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하냐, 외국인도 되느냐. 그 제가 딱 두 가지만 아빠는 다 괜찮다. 아빠 엄마는 뭐 다 괜찮고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는 여자를 데려와라. 남자를 데려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너하고 대화가 잘 되고 크리스찬이면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부가 뭐 7대 3, 8대 2 압도적으로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적어요. 크리스찬들하고만 결혼하라. 그러면 50%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난 크리스찬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권면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 결혼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각자가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하고 또 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가세해서 네가 왜 가서 그런 고생을 당해야 되냐, 당장 그만둬라, 부모들이 이혼시키는 시대거든요. 그냥 더 살아라, 참고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신랑 부모도 신부 부모도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결혼 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뭐 결혼하신 지 꽤 지난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이 저와 결혼해서 교회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0여 년이 지났는데 정말 교회만 나오더라.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교회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교회만 나와서 맨 뒤에 앉아서 항상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의 지인들에게 또 여러분의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난 크리스찬 형제, 자매, 신랑, 신부 될 사람,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네, 그거를 그냥 혼자 고민하시고 끙끙 앓다가 그냥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옷을 찢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본인 거를 잡아뜯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망연자실해서 저녁 제사 때까지 그가 앉아 있었다. 그 슬픔과 충격, 그 회개 심정인 것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수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것이 기원전 458년입니다. 이 어간이 128년이거든요. 오래도록 굳어져 버린 죄의 습성. 사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이런 상태에서 멸망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시고 1차 귀환 이후에 또 에스라가 2차로 또 와봤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습성, 굳어진 습성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나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장점이 되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가들과 연결되는 그런 길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공동체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공동체였고 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훨씬 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세상 자랑과 세상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이 기도만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왜 그것을 나보다 더 집착해야 되고 왜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느냐, 그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죄악의 습성들을, 관습들을 바꾸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9절에 메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우리에게 왕 앞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이미 재건했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호의 성벽을 주셨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은혜로우신 분이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던 은혜들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이 뒷부분의 내용은 똑같은 고백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순전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조급하세요? 내가 정말 이 자녀에게 순전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적어도 내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상의 기득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그래도 이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 이거 내가 자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급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유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앙 유산을 주지 않으시고 물질의 유산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 집착하는 것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폐허가 되고 전쟁의 폐허 또 식민지 통치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제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수가 확진되고 또 회복되어 가면서 일종의 집단 면역 단계로 들어서게 됐고 이제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방역 지침들이 거의 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런 회복의 때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셨다고 힘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속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여 정결케 될 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영적 정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한국교회 영적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문이 열렸다고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시안적으로 내가 그냥 당대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까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당대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고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여정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통하여서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주목하여 보시고 어두운 정말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던 그 사사시대 한가운데서 사무엘을 다윗을 불러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고 에스더가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우리 자녀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풍력 땅 위에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